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가 적당한지 보고 단추를 끝까지 잠그겠습니다. 응? 왜 이제 안 뜨지? 떠야 되는데. 자, 떴습니다. 현재 한 명 시청 중, 네. 강봉수님 일발을 끊었습니다. 네. 5시 1분 현재 7명 시청 중, 네. 고명희님 반갑습니다. 현재 12명 시청 중, 12명이면 시작할 만하죠. 네, 차코노미님 반갑습니다. 너무 끝까지 참고해서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방금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13명 시청 중 지대정님 반갑습니다. 불꽃놀님 어서오세요. 네, 음성이 네, 음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목요일 방송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4일째인데 그동안 또 뭐 잡다한 시시껄렁한 별로 뭐 대단하지 않은 지저분한 사건들이 있었죠. 황당한 특히 그 제일 황당한 게 김봉현과 검사들. 네, GJ리님 반갑습니다. 황당한 아저씨예요. 검사들이 뭐 내가 전직 대통령 또 주겠지. 내가 전직 대통령 또 뛰어내리게 만들었어. 이 양반이 정확히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을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와. 이게 뭐냐면 능지처참이에요. 능지처참. 능지처참은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명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명장이 투명장이라는 것들이에요. 투명. 이름을 집어던진다 하는 건데 양산박의 그 수호지 인물들이 양산박에 들어가려면 사람 하나 죽여와야 돼요.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검성무라는 배우를 칼로 포를 뜨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야, 이거 영화에 내보내면, 관객들이 기절하겠다 해서 열심히 촬영해 놓고 정작 이 감독이 편집할 때 뺐어요. 그 정도로 이 능지처참은 처참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칼로 포를 떠고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아다가 탈탈 털어서 쳐넣어버리고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래도 검찰 개혁을 공수처를 안 만들고 되겠냐고. 환장할 일이에요. 환장할 참 이게 단순히 이제 검찰의 비리가 아니고 과도기 현상이죠. 과도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이진님 BBBPHA님 반갑습니다. 과도기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안 받았어요. 민주주의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 해야 되나? 이거 이 지갑 주가는 거 아니야? 노무현이 지갑 주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패거리들이 해먹는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노무현과 아이들, 안철수와 동네 꼬붕들 뭐 이런 식으로 서너 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해먹는 게 민주주의지. 이거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일배충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들이 그걸 민주주의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에 온 태영호가 남한의 국회에 와서 보면 야 이거 뭐야 이거. 남조선 국회 이게 뭐냐고. 봉숭아학당이네. 야 이건 내가 완전 접수해야 되겠다. 아, 내 밑으로 모여봐. 내가 다 접수할게. 300명. 내 밑으로 줄 서. 나 태용호 북에서 왔어.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안 해. 조진다고 박살내버려. 씹어버려. 와, 남한 애들 완전히 이게 남조선 애들 호구잖아. 덩신이네. 야, 이런 애들 갖고 놀기는 식은 죽먹기지. 야, 나한테 마이크 넘겨봐. 내가 얘들 다 제압해버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용호가 보기에는 남한 국회의원 300명,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엿 밥이야. 아,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하면, 이, 잘리고. 하여튼 지엿 밥이라고.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야. 검사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은 그냥 동네 그 꼬맹이들, 뭐, 봉숭아 학당, 뭐, 연구와 땡치리, 오서방과 꼬붕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봐도 내가 검사라고 치고, 야, 쟤들, 뭐야, 이거. 기도 안 차네. 저, 어디서 온 애들이야. 구분가긴 할 애들이, 저 동네 양아치들이 모여서 국회에 앉아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유권자들의 어떤 세력화된 조직적인 움직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내가 검사라고 치고 국회의원 자식들하고 술 먹는다고 치자. 국회의원 내가 앉아있어. 야, 한잔 따라봐. 하고 막 쑥덕쑥덕 하면, 야, 애들 음담패설이나 하고, 야, 완전 초딩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떤 신문 기자한테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이하고 이 정상 양자회담을, 순회회담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순회회담을 어떻게 하는지 병풍 뒤에서 들었어요. 가관이지. 김대중, 김종필이라면 좀 알아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신문 기자가 보기에는 가관이야. 특히 김종필 이 양반은 완전히 나왔다면 바로 여기로 내려가요. 여기서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음담패설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불 속 이야기만 2시간 동안 계속 하고, 그럼 순회회담 언제 하냐면 딱 5분. 마지막 5분은 순회회담이고, 나머지 그, 115분 동안은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필 인간이. 물론 그 신문, 나한테 그 이야기 해준 신문 기자가 그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비리는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백붕 뒤에서 들어보니까, 가관이라는 거야, 가관.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국회에 한번 가보긴 했어요.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봤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봤죠. 한 20, 30명 만나봤는데, 와, 완전히 봉숭아 학당이야. 특히 정대철이. 아, 걔는 노무현 상병, 어쩌고저쩌고, 무현이 상병, 이러고 막, 아니, 소꿉장난이야. 그래서 내가 검사라도 그런 그 국회의원들 딱 만나보면, 야, 이런 놈들, 대먹지 못한 놈들 내가 군기 잡아야 되겠어. 조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문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조중동, 한경호 이런 사람들이 맨날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보면 가관이야, 가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야말로 졸로 보고 안 되겠어. 내가 정리해야 되겠어. 대한민국 오늘부터 내가 접수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안철수 딱 봐. 이런 아스퍼거 같은 제대로 되지도, 대먹지도 못한 이런 놈들도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안 돼! 내가 군기 잡아야 되겠어. 나한테 맡겨! 내가 대한민국 싹 정리할게! 이렇게 태용호 같은, 띡빵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국회의원 한번 만나보라고. 한 30명 만나봐. 야, 7덕이, 8덕이, 9덕이, 5덕이. 뭐야, 얘들! 돌아버린다니까. 얘들을 데리고, 얘 국회의원들 데리고, 저 동네 뭐 길거리 청소도 못 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국회가 왜 돌아가냐? 보좌관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보좌관 한 명이 국회의원 10명 몫을 해요.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TV에 나와서 깐죽거리고, 아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민석 결혼해도 동네 꼬맹이 꼬맹이. 근데 동네에서 코찔찔이 코찔찔이. 아유씨. 보좌관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유권자들이 막 항의 전화도 하고, 의견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지. 근데 검사라 기레기들이 보면 자기들이 맨날 하는 짓이 국회의원하고 술 먹는 거 아니야. 보면 얼척이 없어, 얼척이. 적응이 없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만하게 보고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내가 접수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꼴린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여. 그런 그 태도가, 오만한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 국회의원 만나보라고. 야, 제정신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뭐, 제가 대학 교수들한테 좀 들은 얘기지만, 국회의원들 한 열몇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5분 이상 발언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저, 청중들 앉아있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발언 끝내라. 부탁을 하면서 그게 지켜지는 국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게 지켜지는 간단한 약속. 자, 3분 스피치, 3분으로 끊어주세요. 요 말을 지켜주는 인간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마이크 잡으면 일단 30분 안 나. 가면 나도 2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3분, 요 규칙 지켜주세요. 요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 인간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되는 인간이 없더라.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형편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쓰레기들을 만나보고, 아, 국회의원들은 다 쓰레기구나.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은 이제 상명하복 관계고, 군대 비슷하게, 일본군 비슷하게 수직적으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검찰총장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 그게 불법이에요. 원래 검사는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 검찰총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거 넘어가면 그건 검사가 아니야. 검찰총장이 시킨다고 하는 검사는 검사가 아닌 거예요. 윤석열 지가 뭔데? 검사는 개인이 법관이라고. 개인이 알아서 기소를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기소하고 뭐 총장이 시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검사가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국회의원 욕을 했지만 검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국회의원보다 더 못한 놈들이야. 국회의원은 그래도 유권자한테 알랑방구를 끼잖아. 아, 뭐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절도하고 막 큰 절도 해. 검사들은 줄 서서 등산하는 거 딱 하나 할 줄 알지. 검사들 할 줄 아는 게 뭐야? 등산할 때 줄 서는 거 그거밖에 못 한다고. 아유, 한심한 놈들. 그래서 이 민주화라는 과도기 상황에서 엘리트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 하고 이제 절망에 빠져서 시스템을 불신하고 자기들이 장악해야 된다는 헛된 생각을 하고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바보가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회의원이건 검사건 의사건 목사건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군기를 잡겠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누가 군기를 잡아야 돼? 우리가 군기를 잡아야 돼. 우리 유권자들이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검사들이, 기레기들이 자기들 군기 잡는다고 나대기 전에 우리가 군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쪽 덩신들의 생각이 뭐냐면, 아,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갑 줍는 거다. 노무현 지갑 주었지, 문재인 지갑 주었지, 안철수 지갑 주울 뻔했지, 이명박 지갑 주었지, 박근혜 지갑 주었지. 그 사람들 한 게 뭐였어? 그냥 운 좋아서 대통령 된 거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안철수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무도 없지. 박근혜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무도 없지. 김종인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무도 없지. 원래 정치라는 것은 지갑을 줍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권력은 눈먼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세들의 흘리기, 부패 언론의 불질, 여론조사 지지율의 변동, 권력의 레임덕,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레기들이나 검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 상식적이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국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덩신 같거든. 그러니까 남들도, 국민들도 덩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위에 군림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우리의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을 바보 취급한 자에는 본때를 보여준다. 진중권부터 줘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 이야기하고, 아기를 20만 원에 당근 마켓에 판매한다. 뭐 이런 사람도 뉴스 떴는데,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이는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어느 나라도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 외국에 입양됐는데 모르고 뭐 44년 만에 만났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홀트 아동복지회가 납치 조직이에요. 납치 조직. 이런 뉴스 한두 건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을,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전부 외국에 팔아먹었어.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막 고아원을 찾아다녔는데도 해외로 입양시켜버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런 애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털어야 된다. 괜히 조사해봐야 돼요. 일부러 외국에 애를 팔아먹고 아기, 잃어버린 아기를 찾는 부모를 속인 게 아니냐. 이게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고. 하여간 그 당근마켓이 좀 뜨고 있지만 20만 원에 당근마켓을 올린 것은 이 사회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모를, 엄마를 욕할 이유도 없고 아빠를 욕할 이유도 없고 아기가 귀한 시대에 이런 어떤 구조론 용어가 아니라 김동률식으로 말하면 신과의 대화. 우리가 이 신 앞에서 겸허해져야 된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막 그 엄마라든가 그 아빠라든가 그 왜 그걸 아기를 20만 원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하고 막 호통치고 혼내고 그러는 건 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좀 엘리트니까 좀 점잖게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죠. 예. 다음 곡지는 박진성 시인의 외통수. 이 양반은 또 그 목요일 방송 때는 이 양반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이후로 돌아왔죠. 돌아온 건 다행인데 양반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렸어,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앞으로도 또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시인인데, 시인이라면 좀 뜨자, 오바잖아. 와, 나 시인이야. 어? 너희들 시인이 뭔지 알아? 나 시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겉멋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시인이란 직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직업이야. 시인이란 말은 소설인, 뭐, 영화인 이러냐? 참네. 만화를 보면 그냥 만화인이냐? 그런 게 있어.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 뭐 시인 허가내가지고 뭐 등단해야 시인이냐? 그런 게 있어. 등단 시인. 황당무지로소이다. 시인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 단어 없어. 국어사전 나오면 안 돼. 지워버려. 무슨 시인이야? 이게 봉건 왕조의 계급적 사고방식, 인간 차별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화인, 음악을 연주하면 음인, 뭐 그 소설을 쓰면 설인, 시를 쓰면 시인. 야, 근사하네. 놀고 있는 놀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시인이라면 나 시인이야 이런 말 안 해. 나 시인인데 그런 말 하는 놈은 시인 자격이 없어. 민주화 시대 무슨 어려죽 시인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누구든지 시를 쓸 수 있어요. 등단이라는 건 없어. 그런 제도가 없다고 난 인정 안 해. 등단등단 하는 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야. 그 일제강점기 때 못 배운 사람들이, 야, 그때는 시인 알아줬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교사하는데 제자들이 전부 시인이 되겠다, 철학자가 되겠다, 막 이러고 있어서 환장하겠다는 거야. 야, 너희들 기술 배워야지. 무슨 시인이야. 조선 놈들은 이상해. 다 시인이 된대. 애나 어른이 다 시인이 되고 싶대. 황당한 일본 풍습인데 시인이란 단어를 생각 있는 사람 쓰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쓸 수는 있죠. 지나간 말로, 야, 시인아 하고, 한번 불러줄, 재미로 불러줄 수는 있는데, 진지하게, 나 등단 시인입니다. 이런 새끼하고는 절교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시인이야.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어. 자기 일기장에 시, 한 번은 안 써본 사람 있나? 등단이 어딨어. 조중동이 뭐 등단 허가장 내는데야? 지들이 뭔데? 이게 봉건적인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네,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정도 되면 이런 얘기 할 법한데 제가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아무리 봐도 21세기에 무슨 시인이냐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지. 한겨레가 무슨 이야 보수 꼴통이야. 보수 꼴통. 한겨레 정도면 우리 진보 이렇게 해야지. 한겨레 보수 꼴통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심해 한심해.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박지성 이 양반은 겉멋이 들었어요. 아, 나 시인입니다. 자뻑이야, 자뻑. 좋아 죽어.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범죄자는 시인이라야 이게 뭔가 안성맞춤이고 아기가 맞고 딱 호응이 되고 손뼉이 딱 마주치고 야 이거 뭐 그림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노무현이 깨끗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부패를 찾아내야 아, 이것도 그림 나오네. 시청률 올라가. 이런 거죠. 박원순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성범죄자라야 된다. 유태인 드레피스는 애국자니까 대위니까 간첩이라 해야 된다. 손석희는 잘난 척하니까 김웅인가 그 양반한테 털려야 된다. 진중근은 또라이니까 진중근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회창은 대쪽이니까 개쪽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기가 딱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박진성 이 양반도 빠져 있어. 이 양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나한테 와서 좀 배워야 돼. 진성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아휴. 또 내가 원래 불쌍한 사람 도우니까 좀 진성이처럼 모르는 애는 좀 한수 가르쳐줄 생각이 있지만 나한테 배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세계들한테 이런 데는 권력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폐가 딱 맞고 아귀가 딱 맞고 수미일관으로 뭔가 호응이 되는 대칭구조 이런 걸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권력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람을 통제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시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깨끗한 노무현이 부패를 저지르고 깨끗한 박원순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이래야 뭔가 악의가 맞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삐뚤어진 생각이 있고 진중권 같은 사람이 그런 권력 노름에 매몰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캐릭터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회창이 나 대쪽! 아, 나 대쪽 캐릭터입니다. 나 대쪽입니다. 이러다가 개쪽됐잖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무슨 대쪽이야.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그게 바로 내 의견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이걸 원한다 하면 아,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재명처럼 캐릭터를 만들려고 너무 나대면 치여요, 치여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 이게 나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꼭 그걸 배치게 하려는 사람 나타나요. 역으로 그걸 찌르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재명식으로 하는 정치가 굉장히 위험한 정치예요. 떡이도 좋은데 한 방에 가기도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고 약점 잡으려고 다 혈안이 돼 있어. 누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면 털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도 캐릭터 만들지 말고 이미 캐릭터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는 진보다, 뭐 나는 보수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 곡지는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 수직 권력. 그러니까 최근에 이왜 국힘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문재인 지지율이 안 떨어지느냐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한 10군데 본것 같아요. 신문사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국힘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열심히 뻔뻔질 했는데 막 바람을 넣었는데 안 올라가니까 왜 바람을 존나 넣었는데 왜 타이어 팽팽해지지 않지? 하고 이제 지들이 고의로 여론조작했다는 걸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레기들이 왜 국힘당 지지율이 안 오르냐 이런 말을 보도를 내는 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작업했는데 왜 성과가 없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 지들 작업하니까 성과가 없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스템에 돌아간다. 이런 사람은 꼭 개인에 매몰되어서 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봐야 되는 거예요. 50대가 보수로 돌아섰다. 아니, 보수에서 진보로 돌아섰다. 그런데 왜 50대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50대는 보수인데 왜 지금 우리나라 50대는 지금 현재는 50대가 진보가 됐나? 이 사람들 내가 볼때 굉장히 계산을 못해요. 계산. 옛날 할배들이 잘 죽었지. 옛날에는 할배들이 70살 넘으면 다 죽었어. 요즘 할배들은 100살까지 안 죽어. 그러니까 젊은이는 안 태어나고 할아버지들 안 돌아가시니까 똥차가 뒤에 잔뜩 밀려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대가 보수 사망, 80대 사망, 70대가 보수, 60대가 보수, 50대가 보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 계속 태극기 들고 돌아다녀. 안 돌아가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보수로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청청시야로 막혀 있어. 고조 할배, 정조 할배, 할아버지, 막 아버지 이렇게 위로 막 잔뜩 감투들이, 대감들이 있는 거야. 얘들이 없어져야 50대가 되면, 아, 내가 이래봐도, 가장이 돼가지고, 하고 이제 목에 힘을 딱 주고, 오늘부터 보수, 이렇게 딱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행감정이 왜안 죽지? 이래 돼서, 에이, 진보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나이 숫자 가지고, 옛날 50대는 하고 지금 50대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울어진 축구장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게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노무현 때부터 축구장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려고 삐그덕삐그덕했어요. 축구장이 막 넘어가려고 막 삐그삐그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기고 총선은 저쪽이 이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축구장이라는 게 권력 서열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유시민이 급히다면 축구장이 기울어졌다 그러는데 뭐가 기울어졌냐고. 그 기레기들이 조중동이 국힘당 편을 드니까 공평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유권자의 지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에 백인이 90%고 흑인이 10%라면 흑인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죠. 당연히 이제 백인이 유리하다고. 흑백 대결로 가면 마찬가지로 경상도 전라도 지역 대결로 가면 경상도 쪽수가 많으니까 이기죠. 이건 뭐 1+1은 2 같은 단순 숫자 싸움인데 지금은 이 지역 대결에서 학력 대결로 바뀐 거예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50대가 갑자기 진보로 바뀐 게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 권력 서열에서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 학력 권력 서열로 바뀌었다. 권력 서열이 본질이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게 권력 서열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바닥이 좁은 곳에서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이런 게 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이제 계급 대결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은 귀족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귀족, 독일 귀족, 영국 귀족, 이탈리아 귀족, 네덜란드 귀족, 덴마크 귀족, 러시아 귀족, 귀족들이 전부 수평적으로 연결돼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는 귀족들 힘이 없어. 그래서 계급투쟁이 우리나라는 첨예해지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게 안 돼. 노조도 잘 안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른 나라에 없는 유럽에 없는 그런 정치적 지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한반도처럼 좁은 땅덩이 살다 보면 한번 이 권력 서열이 딱 굳어지면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원래 그게 안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 아우, 이 서열이 한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냥 형, 아우로 가는 거야.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아우가 형 되고 형이 아우 된다는 거야. 따끄 그런데 따끄라는 건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실력자를 따끄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배운 건 아니고 주워들은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말한 따끄 형님은 우리나라의 그 나이로 따지는 형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 따끄 형님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은 형과 아우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과 아우가 바뀌는 일이 없다. 한번 형은 계속 형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축구장이 한번 굳어지면 권력 서열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걔도 권력 서열이 있는데 사람이 서열이 없겠냐고. 네. 이 50대가 진보에 붙은 이유는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요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보수로 가는 순간 자기 손에서 권력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 보수로 갈 이유가 없지. 여기는 이 제가 이야기하는 수평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 수평 권력, 이 평등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그 할배들은 6.25 때 참전한 전우들끼리 똘똘 뭉쳐있어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 해병대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촛불 세대들이 아스팔트 세대들이 최루탄 먹은 사람들이 80년대 6월 항쟁 때 아스팔트 광장에서 짱돌 한 번씩 던져본 사람들이 화염병 한 번씩 던져본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나만 손해다 해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다음 꼭지는 노무현의 혁명.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박정희 죽은 날 이 뒷산은 아니고 뒷솔밭이라고 그러는데 집 뒤에 솔밭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나무가 몇 그루 안 남았는데 뒷솔밭이라고 붙여요. 집 뒤에 있기 때문에 뒷솔밭이라고 부르는데 앞솔밭도 있었어요. 마을 앞에 있는 솔밭은 앞솔밭이고 집 뒤에 있는 솔밭은 뒷솔밭이다. 뒷솔밭에 올라가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데 박정희 잘 죽었다고 만세 부른 게 아니고 하도 얼척이 없어서 적응이 없어서 독재자가 죽었으면 이제 경주 시민들 다 뛰어나와서 만세 불러야지. 만세 부르는 사람이 경주 시내에 단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은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음악 시간인데 음악을 연주할 수 없어 그러더니 막 연습장을 나눠주고 감사함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쓰는 척하고 거기다가 박정희 욕을 좀 해놨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선생님 뭐 그거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하여간 그때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경주 주변에 박정희 반대파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백대빵, 천대빵, 만대빵으로 제가 패배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주 안에 나 혼자 고립되어서 야 이거 이 얘기를 어디서 누구하고 해야 되겠냐. 할 사람이 없어. 나 혼자 혹시 나는 간첩인가 막 이 생각하고 난 외톨이인가 보다. 나는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박정희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지금 이 내 생각이 옳은지 나중에 30년 후 한 판단을 해보자. 그럼 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서 만세를 부른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역시 그때 제 의견이 옳았다. 그게 뭐냐면 박정희는 독재자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교과서에서 배울 때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독재자는 나쁜 새끼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 특히 저는 초등학생 때는 이제 과학주의자였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과학이 오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고. 그런데 한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박정희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과학혁명을 해서 새마을운동하는 김에 전국의 교회 다 때려부수고 절도 다 없애고 무당 다 없애고 뭐야 이거. 이 20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무당이 돌아다니고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낡은 캠버거 수작 아니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혼란에 빠졌었죠. 교과서가 좀 엉터리 같았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초등학생 때 이야기고 중학생 때는 공산주의자를 버렸어요. 아 이거 재미없다. 마르크스 이 자식도 아는 게 없네 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리둥절해서 과연 박정희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분명히 학교 교과서에는 박정희는 나쁜 새끼다 쓰는 거 옆에는 박정희는 훌륭하다 이중으로 쓰는 거야. 특히 반공도서를 읽어보면 박정희 진짜 나쁜 새끼야. 은근하게 박정희 욕을 많이 해놓은 게 반공도서라고요. 물론 직접 욕은 안 해놨지만 그 얘기야. 반공도서라는 게 읽어보면 마르크스주의는 훌륭하고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현실이 어떻든 원론적으로 마르크스는 옳다 이렇게 교과서 써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반공도서 읽어보면 공산당이 됩니다. 그 당시 반공도서가 그렇게 엉터리였다는 얘기죠. 초등학생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원한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시작과 종결, 앞과 뒤 이게 맞아떨어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도 딱 맞아떨어지, 원인과 결과 딱 맞아떨어져야지. 내가 태어난 게 원인이라면 내가 왜 지구에 왔을까? 뭔가 볼 일이 있어 왔겠지. 내가 뭐 걸음지고 장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구에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잘못 왔군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제가 안드로메다로 가야 되는데 실수로 지구에 와버렸습니다 하고 안드로메다로 가버릴까 지구를 떠나버릴까 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도 못 받았는데 왜냐면 대한민국을 제가 떠나버렸어. 아무래도 이 나라는 뭔가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우리 동네 아닌데 잘못 왔어. 안드로메다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왔지? 막 이거 어색한 거야. 뭔가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교과서부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엉터리야. 그래서 제 마음을 잘 대변해준 시인이 있었어요. 그 이육사인데 이육사의 광야, 뭐 이런 청포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육사 시는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이육사 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육사의 청포도와 이육사의 광야는 완전히 같은 시예요. 뭐 이육사의 꽃이라든가 그 외에 이육사의 다른 시도 자세히 보면 전부 초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육사의 모든 시는 초인 사상, 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포도로, 아, 포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포도는 그 파란 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 덜 익은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7월에는 아직 포도가 덜 익었죠. 그래서 7월 포도를 청포도라 그러는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말은 독립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청포도를 입고 오는 사람은 초인이죠. 그래서, 보시수구를 마련해 놔야 되는 이유는 초인을 맞이하기 위한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아떨어지잖아. 까마득한 날에 광야에서 목놓아 노래를 부르고 가나안 노래의 씨를 뿌리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고 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응답이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고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 죽이네. 아, 이육사 아저씨가 뭔가 아는 아저씨야. 뭔가 생각이 있는 아저씨라고. 그래서 청포도라고 해서 먹는 포도 이 생각하면 안 되고 초딩들이 하는 얘기고 세상은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태어나서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지구에 왔으면 뭔가 볼 일이 있어야 되고 걸음지고 장행하면 안 되고 내가 지구에 무슨 볼일로 내가 여기 왔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부름이 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된다. 내 입장에서는 노면이 이육사의 초인이다. 노면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 아니고 노무현이 대한민국에 온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노라의 씨를 뿌린다. 노무현이 노빠의 씨를 뿌린 거야. 그래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지구에 와서 쪽팔리게 말이야. 변변찮은 놈이, 실하지 못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서성거리면서 이 골목에서 막 쭈뼛거리면서 잘, 톱니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겉도는 존재인 내가 이 지구에 왜 오늘도 숨을 쉬고 내일 또 사느냐. 오늘 하루 살았으면 됐지. 내일 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몇년 정도 사는 게 적당할까? 한 10년 정도 사는 게 적당하다. 이게 어릴 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10살이었기 때문에 아, 20살 정도면 충분히 살았지. 그래도 이상은 26살까지 살았는데 나는 한 25살 반까지 살아볼까? 기록을 깨야지. 일본의 어떤 천재는 20살에 폭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데 나 19살에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한 1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야. 와, 근데 어쩌다가 50년까지 살아버렸는데 이게 완전히 실수죠, 실수. 하여튼 천재는 10년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지구에 왔을까? 비빌 언덕이 필요한 거죠. 살아있을 구실이 필요하다. 내가 왜이밥 먹고 자고 오늘도 자고 내일도 살고, 오늘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는데 내일 또 살아먹어야 되나? 야, 오늘 잘 살아먹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불응과 응답의 연속이라는 거죠. 누군가 부르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또 부르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부르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날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년도 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안철수, 저 아저씨는 안 불러줬는데 걔 나와가지고, 저 불렀었습니까? 하고, 누가 나 안철수 불렀어요? 그러고 진중권 그 양보다 아무도 안 불렀는데 불렀어요? 내가 왔는데 중권이 왔어 중권이 왔다고 이러고 있어. 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무도 안 불렀다고 지 혼자 막 자가 발전해서 나 불렀어? 나 왔어? 그러고 창피하지도 않나? 그래서 제가 이육사의 광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역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준 사람이 노무현이고 노무현이 우리를, 노빠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제가 또 누군가를 부르고 초대하고 초대받고 초대하고 초대받고 그래서 아이야 언쟁반에 모시수군을 마련해 두렴. 그런 이육사의 시가 나온 거예요. 이육사는 그냥 막 시를 존나 쓴게 아니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이육사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이 이육사의 청포도고 광야고 꽃이고 그의 이육사의 모든 시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비빌 언덕이셔야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비빌 언덕이 뭐냐? 김동렬의 비빌 언덕은 박정희가 죽는 꼴을 보자. 박정희가 망가지는 꼴을 보자. 이게 저의 비빌 언덕이고 또 하나는 얘기했듯이 10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축구장은 우리 편에 유리하게 뒤집어진다. 다시 저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예견을 하고, 실천을 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 방법으로 누군가를 부르고 응답하고 그 과정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냥 뭐잘 먹고 잘 살겠다. 뭐, 돈 벌어야지. 뭐 출세해야지. 이름 나야지. 신문에 나와야지. TV에 나와야지. 월급 받아서 막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셔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이고. 인간이 하루라도 사는 이유는 부름에 응답하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은 원래 보수다. 얘기 또 오해하면 안 되고 일부러 제 말을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진보입니다. 인간은 원래 진보라고. 근데 왜 제목을 인간은 원래 보수라고 뽑아놨냐면, 구조론의 그 마이너스 원리가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이게 보수적이에요.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무조건 보수야.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갈수록 점점 뭔가 작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 죽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은. 그러나 인간은 진보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진보하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수 꼴통들은 뭐냐? 호르몬이 안 나오는 아저씨야. 그럼 청년 진보는 뭐냐? 청년인데도 호르몬이 안 나왔으면 애 늙은이지, 애 늙은이. 정상적인 사람은 청년이면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진보는 왜 진보냐? 호르몬이 나와서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나이가 20살 먹었는데도 아직 공산주의 아니면 좀 모자란 애고 3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공산주의 남아있으면 걔도 띨빵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살이 되어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30살이 지나서 공산주의자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 그것도 호르몬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호르몬이 다 결정하는 거라고. 근데 이 국방부가 변이수 화사의 성전환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북자에 대한 국방부의 접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안보는 보수를 하는 게 맞고 사법부, 교육부, 교과서를 고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고쳐야 돼요. 일단 뭐 진화론과 관련해서 최신 학설이 교과서에 잘 반영이 안 됐다고 기독교 개독들이 뭐라고 난리를 쳤는데 원래 교과서는 천천히 고치는 거야. 교과서를 막 최신 학설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고치면 또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학설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아베 꼴 나는 거죠. 트럼프 꼴 나는 거고. 이런 것은 진보적으로 대응한다. 경제 문제를 보수적으로 하면 경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진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보니까 다 보수 꼴통이야. 경제는 진보적이어야 되는데 왜 경제학자는 다 보수 꼴통이냐고 문제가 있죠. 문화는 진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를 보수로 하면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 TV를 안 봐. 한국 방송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진보로 가야 된다. 그래야 밥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무조건 보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회라는 것은 한 개의 사건이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진화는 진보다. 보수가 아니고 진보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점점 줄어드는 건데 생명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고 식구는 점점 늘어나고 경제는 점점 성장하고 경제는 진보입니다. 경제는 진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50대가 왜 갑자기 진보가 되냐? 포레스트 검프가 왜 달리기를 하냐? 포레스트 검프가 막 달리긴 하는데 심심해서 달려본 거죠. 왜 달리냐? 그냥 달려본 거지. 걸어다니다가 다리가 좋으니까 서서 걷는 것보다 빨리 걸어보자. 뛰어보자.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근데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는 이유는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달릴 수밖에 없어. 뒤에 사람들이 100명이나 쫓아오는데 안 달리고 어쩔 거냐고.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진보가 된 이유는 일본이 뒤에 바짝 쫓아오니까 빨리 뛰어가야 돼.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야. 원래 사람은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막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쩌다 갑자기 코로나 대응해서 세계 1위가 되어서 뒤에서 막 2등, 3등, 5등, 6등, 7등, 8등이 막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호르몬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의 그 50대가 갑자기 진보가 된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 1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50대가 이 한국의 어떤 변화, 흐름, 이걸 주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버린 거예요. 호르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사실 나는 보수군이라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보수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 그냥 보수라는 것은 연계를 끊는 거예요. 의리 없이 자기 혼자 집에 간다는 거야. 같이 막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아, 나 먼저 집에 갈게. 그 사람이 보수야. 끝까지 같이 술을 마셔주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 자기도 집에 가야 되지만 외로운 친구를 위해서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 이 의리 있는 사람이 진보라고. 아, 마누라가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러네. 그러고 막 집에 가는 놈은 보수야. 그래서 연결을 끊는 게 보수라고요.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지. 그런 것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 나 보수야. 나 마누라가 오래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수는 개인적인 것이고, 진보는 집단적인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집단적인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 하면 그게 보수지. 비마전 중은 혼자 중얼거리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대화 그 자체가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셔도 혼술, 밥을 먹어도 혼밥, 혼자 먹는 사람 다 보수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연애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진보라는 거죠. 연애도 진보인데, 연애가 왜 진보가 됐냐면, 호르몬 때문인 거예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 연애를 안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인류가 멸종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원래 진보로 태어난 동물인데, 진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호르몬 때문이고, 호르몬이 끊어지면 인간은 보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진보하고 이 나라는 보수하면 어떻게 되죠? 진보한 나라 이긴다는 거죠. 보수한 나라는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플레이를 안 하고 혼자 놀기 때문에 다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술도 같이 안 먹고 연애도 안 하고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나 사실은 나는 보수야 이런 말은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거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얘기야.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하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사실 내가 보수 걸랑요 이런 얘기. 어휴, 그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멍청한 거야.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는 건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함께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뭔가 해보자 하는 건 진보고 자기 혼자서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건 보수죠. 그래서 개인은 보수가 되는데 집단은 진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집단적인 발언을 하지 개인적인 발언은 자기소개라고. 자기소개를 왜 해? 우리가 다른 사람 뭔가 말을 거는 것은 공통된 취미, 공통된 취향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에 최지만 템파베이가 월드시리즈 결승에 올라갔잖아. 이 말은 자기가 야구팬이 아니라도 최지만 팬이 아니라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에 관심 없어도 뉴스에 그게 나오면 야 최지만 템파베이 와 월드시리즈 올라가더니 야 드디어 한국 타자가 월드시리즈 올라가는구나 김병현 이후로 야 반지 하나 끼는 거야 챔피언 반지 하나 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야구팬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과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90%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소개하면 안 돼요. 나 축구 좋아해 나 월드시리즈고 뭐 관심 없는데 최진만이 어쨌다고 템파베이가 뭐 반백해 주나 나고 야구 관심 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분위기 깨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닥치고 쉬어야지 그걸 왜 말해 무슨 프로야구에 메이저리그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말을 하려면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야 템파베이 올라갔다며 좋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야구 한다고 뭐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야구 하면 최지만 했지 내가 했냐 이런 얘기 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은 집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왕따 시켜야 돼. 자기가 야구 싫거나 야구 안 좋아하면 그만이지 왜 그걸 가지고 말하냐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다시 말해서 진보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고 보수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어디에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보수다 이 얘기는 자기 일기장에 적어. 다른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원래 말을 한다는 것은 일부러 분위기 맞춰주는 거예요. 야구 안 좋아해도 야구 좋아한다 그러고 축구 관심 없어도 아 손흥민이 골 넣었다며 그러고 야 손흥민 해트트릭 그러고 사실 저도 축구팬은 아닌데 손흥민 뉴스는 봅니다. 그냥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의 유행, 트렌드, 패션, 뭐 변화, 최근에 극장에 무슨 영화가 떴더라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말을 걸지. 자기는 영화 관심 없다고 영화 얘기 안 하고, 음악 관심 없다고 음악 얘기 안 하고, 스포츠 관심 없다고 스포츠 얘기 안 하고, 그럼 뭐할 거야? 그럼 자기 집에 혼자 있으면 뭐 자연인 데서 산속에 처박혀 있든지, 다른 사람이 말을 걸려면 관심이 없어도 관심을 억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고. 그게 진보야. 다시 말해서, 진보에 관심이 없어도 억지로, 야, 오늘 또 진보를 해야 내가 좀 밥을 먹을 건데, 야, 오늘 또 진보를 해야,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건데 막 찾아봐야 돼요. 오늘의 진보, 오늘의 패션, 오늘의 유행, 오늘의 유행어, 요즘 뜨는 개그 코드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게 진보라고. 그래서 나같이 이제 사회생활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건 알도 되지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특히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요즘부터는 우석에 뭐 이거 외워놔야 돼. 그게 바로 진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그에 관심 없어. 유행어에 관심 없어. 요즘부터는 패션에 관심 없어. 그게 자기 소개고 제가 이 옷을 입은 것도 맞춰주려고 입은 거예요. 내가 이런 옷 좋아 안 해. 왠지 이거 좀 있어 보이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아, 분위기 맞춰주자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은 거지. 그냥 김동렬 너 원하는 대로 입으라면 빨가벗고 나올 거야. 그럼 되겠냐고. 내가 이거 빨가벗고 막 배꼽 내놓고 막 방송하면 되겠냐고. 그럼 혼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진보라고. 그래서 나는 내 고집대로 한다. 트럼프처럼 난 마스크 쓰기 싫어. 마스크 회사. 이건 보수예요. 자기 꼴린 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지 자기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 나 코로나로 걸려도 괜찮아하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그게 보수 꼴통이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옷을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거고 수염을 면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거고 머리를 깎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거라고. 내 취향대로 하면 수염 안 깎아. 머리 안 깎아. 세수도 안 해. 양치질도 안 해. 그게 내 취향이야. 내 취향대로 하면 빨가벗고 안 된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옷도 요즘 유행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봐가면서 골라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인들은 보수 꼴통이야. 특히 자연인 그 초기작 보니까 루더족이다. 루더 자연인. 빨가벗고 사는 거야. 그래서 왜 빨가벗고 사느냐 하니까 아, 건강에 좋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인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말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한 거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대통령 집권 4년째 대통령 지지율이 40%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70억 인류를 한번 이끌어보자. 그래서 아까 포레스트 검프가 막 뛰어가는데 뒤에 막 70억이 따라와. 계속 달려가야 돼요. 뒤에 70억이 따라오는데 멈춰버리면 깔려 죽어. 그래서 진보가 됐다. 그런 얘기죠. 방시혁의 원동력은 화다. 울분이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53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보고 현재 68명 시청 중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68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